우리가 읽은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서 이 본문 내용은요, 모세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슨 간청이냐면,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모세를 아시죠? 모세 그러면은 얼굴이 떠오르세요? 얼굴 떠오르시는 분들은 영화 보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애굽 땅에 행하시는 권세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를 나와서도, 광야로 이제 들어서서도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있었죠. 시내산에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영광 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또 혼자서도 있었어요. 홀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그에게 넘겨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때 모세는 엄청난 그런 영광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중에 모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간청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모세 도대체 만족이 어디야? 그냥 욕심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열정일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holy passion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얘기할 때 holy passion이라고 그러죠. 그 모세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열정일까요? 거룩한 열정이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따라 내 영혼이 반응을 한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영혼에 간절한 외침이 있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외침, 이런 간청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품도록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청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간청에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은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은 곧 더욱더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성소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사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오늘 보셨는데 출애굽기에 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소, 그 출애굽기에 그 성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몇 장에 걸쳐서 성소의 기록이 있는지 혹시 세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분명히 그건 사실이죠.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출애굽기서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길죠.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성소에 대한 기록은요. 자그만치 12장이나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많은 그런 기록 속에 성소에 대한 기록이 12장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소의 내용이 있는데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게 출애굽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소 제작의 디테일을 누가 주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수 같은 것, 재료 같은 것,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디멘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무슨 뭐 유명했던 어떤 그 문명에서 어떤 멋있는 건축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어떤 그런 이동용 텐트를 그 양식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테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하게 되는 게 있죠. 아, 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성소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하셨을까? 이사리만큼 성소에 대한 기록이 많죠. 어떤 분들이 예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거 똑같은 부분이 중복된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같은 내용, 반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도 중요해요. 이유는 바로 성소는 곧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라는 것은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에서는 타이팔로지라고 얘기를 해서 예표론이라는 말로 해요. 근데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알려주는 표징을 뜻하는 게 이 예표라는 말입니다. 즉 이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의 그 완성 알려주는 표징의 완성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양 출애굽기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얘기 나오죠? 잘 아시죠? 그게 뭘 뜻하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죠?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예수님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예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 이 성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매우 촘촘하게 있고 섬세하게 있으며 하나님만이 명하신 대로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추측해서 더듬어서 기록해버리고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면 좋겠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정확히 따라서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출애굽기 이 성서 제작에 관한 내용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부분으로 중복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제작 디테일, 그렇죠? 다른 부분은요, 그 명하신 말을 따라 성서가 제작되어 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부분, 제작되어 간 부분을 보면은 끝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왜 이렇게 디테일이 있으며 왜 마지막에는 모세는 그대로 그렇게 따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고 어떨 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억지로 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해주실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서의 디자인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따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역사 출발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사람은 더하고 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빼고 더하고 막 그랬죠? 그 일을 획책한 자가 누구입니까? 뱀이죠. 결국은 사단이죠.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더하고 빼는 일을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더하고 빼는 일을 열심히 해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있지만 플러스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혼합시켜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지 뭐 사람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 속에서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일을 어떤 이유에선 간에 어떤 이름으로 하던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변질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 신앙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은 변질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데 그것이 요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자, 그럼 금방 생각들이 막 떠오르시죠? 출애굽기의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 약속해 주신 복된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다가 더하기 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 뺄셈 덧셈을 좋아하는지요? 출애굽한 다음 다시 애굽에서 익숙하던 우상을 만들잖아요. 대표적인 금송아지 얘기도 그렇고 익숙했던 우상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거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믿는 자의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I love you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옛날의 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애굽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을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각자 자신 속에 여러 종류의 신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봐도 알듯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속에 자칫 그냥 경관 요새 속에 숨어있는 그 신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신들의 기울어지는 마음 흐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의 정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신들, 사실은 여러 가지 신들,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은 죄의 모습입니다. 신들을 짐짓 가장한 모습이지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셨죠? 즉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숨어서 가장하고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그런 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 흐름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의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 신들 이야기 하나님은 그 신들 향해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고 지금도 그렇게 신이라고 거짓 모방한 여러 형태의 잡신들은 많은 변형된 모습으로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죄에 대한 사람의 갈등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갈등을 극복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의 그 기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면의 갈등과 모든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타락한 성향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갈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페라오죠. 이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바로가 한 말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시죠. 출애굽기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을 보내고 그들이 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바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냐. 내가 왜 이스라엘 보내야 하지? 나는 그 주를 알지도 못한다. 왜 내 것, 내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너의 주는 여호와인지 몰라도 나의 주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창조 이래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그의 진리를 진리라고 하느냐? 그죠? 내가 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지만, 그 기독교인에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참빛 가족,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을 향한 러브콜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가 누구야? 우리는 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적일까요? 올바르십니까?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신앙 고백을 지니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노예의 삶이 어둠이죠. 그렇죠. 예전의 요셉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노예, 그냥 하나의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세상 노예가 된 그들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소로 계십니다. 즉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이렇듯 출애굽기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맨 뒤에 보면 성소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다음에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누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런 부름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공동체에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간청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서의 중심에 이 인물이 있어요. 모세가. 그죠?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그 어둠에서 영광으로 옮기는 그 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둠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변화의 경험은 또 우리를 향한 변화의 경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변화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D.L. 무디는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스스로가 대단한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 다음 40년 동안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배워갔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갔다. 그래요. 이게 모세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알아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I am somebody라고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의 궁정에서 I am somebody였어요. 그렇죠? 모든 문물을 다 배웠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I am somebody. 스스로 대단한 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애굽의 궁정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뭐를 배워갔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다시 찾아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길래요? Somebody에서 nobody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40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Somebody에서 nobody로 가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썸바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을 하려 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I'm still somebody.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나의 플랜도 하나님은 맞춰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나는 somebody로 착각하고 살고 nobody의 삶을 계속 살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I am nobody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면 anybody can work in God. anybody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othing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엑스니힐로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창조했는데 out of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각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썸바디로 할 거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셔도 아 몰라요 하나님 난 노바디 노바디 노바디예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실은 표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외치면서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굽을 떠나 나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우리 영혼의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